요 구절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조금 더 원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막는 사람이 없었더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의 표현을 옛날 성경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는 것보다 막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화 운동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절대성이라고 하거든요. 절대적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역사,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역사, 사람이 금지할 수 없는 역사,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래서 절대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덟 가지 미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네 가지를 기본 미션, 근본 미션이라고 하고요. 뒤에 네 가지, 오늘 한꺼번에 이야기 다할네 가지를 절대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성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게 필연성이거든요. 서론입니다. 복음의 필연성이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에서 먼저 해봅시다. 세상에 문제가 만 가지 있는 것 같거든요. 세상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이죠.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세상에 문제가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골 때린 일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죠. 돈이 없어서 막 문제인 것 같죠. 흙수저라서 문제인 것 같고, 똥수저라서 문제인 것 같고, 헬조선이라서 문제인 것 같고, 지옥 불반도 탈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딱한 가지 따로 있어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인데요. 창조 이전. 천지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의 문제가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흑암, 혼돈, 공허가 먼저 있었어요. 흑암, 혼돈, 공허라는 영적 상태가 먼저 있었다고요. 이걸 만든 세력이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던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나와 있거든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에 있었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해서 타락한 거야. 요 세력이 모든 문제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요 세력 아래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 속임수를 쓰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은 실패했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실패하고 있는데 마귀는 지금도 속임수로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속여요. 거짓말하는 존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계속 거짓말하는 마귀한테 속아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마귀 전략입니다. 이번 주에 글을 하나 봤는데, 자기가 무슬림하고 결혼한 한국 여자랑, 파키스탄에 있는 무슬림하고 결혼했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말을 너무 멋있게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진짜 막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자들은 항상 말 번지르르하게 하면 잘 속거든요. 정말로 얼굴도 너무 못생겼고 공부도 너무 못하고 막 이렇게 직업도 변변치 않고 미래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복음은 둘째치고 불신자들 세상에서 말이야. 진짜 인간이 정말 너무 없는데 없어 보이는 인간인데 너무 예쁜 애하고 너무 괜찮은 애하고 만나가지고 막 사귀는 거야. 왜 그러냐? 말 몇 마디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낚이면 안 돼요. 렘넌트 여러분, 여자 렘넌트들 절대 낚이지 마라. 제발 좀. 정말 저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택도 아닌데 여자가 너무 아까워. 근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남자들은 잘 안 속아요. 남자들은 일단 얼굴 예쁘면 속고 그런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얼굴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지. 여자들은 남자 얼굴이 못생겼는데도 좋아해. 왜 그러냐? 그게 가능해야 저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진짜 너무 잘 낚여. 좀 부드럽고 다정한 말 몇 마디.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낚인 거야. 그 무슬림한테. 거의 다 이 무슬림이 얼굴 뭐 키도 크고 콧대가 높아. 한국 사람들보다. 그래가지고 하도 김치여 김치여 이러니까 김치남 이래가지고 여자들도 반대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한국 남자는 답이 없다. 김치남 노답 종족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좀 그 중동권 외모가 그래도 괜찮거든. 콧대가 워낙 높아. 눈도 탁 파여가지고 크고 막 푸른 눈 이렇게 갖고 해가지고 하면은 여자가 낚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가 처음 이제 막 결혼하기 직전에 딱 얘기를 한 거야. 사실 내가 파키스탄에 부인이 한 명 있다. 괜찮냐? 근데 이 부인이 정신이 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슬람 율법상 이혼을 못하니까. 그리고 율법상, 이슬람 율법상 4명까지 안에 있어도 괜찮은데, 괜찮다고 돼 있는데, 당신 괜찮냐? 괜찮다는 거야. 완전히 맛이 갔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딱 가보니까 이제 첩이 된 거야. 두 번째 부인이니까. 첩이죠. 첫 번째 부인 정신 돌아가는 거 사실인데 왜 돌았냐? 남편이 이상해가지고. 자기 결혼한 그 남자가 진짜 미친놈이었던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때리는데, 계속 때리고 막 가정폭력 이렇게 하는데, 이슬람 율법상 그거 막을 방법이 없어. 여자의 소유권 남자한테 있고 남편한테 있거든. 노예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막 남편 따라 무슬림으로 개종을 이미 한 상태야. 이러니까 이슬람 율법의 적용을 같이 받거든. 답이 없어. 그래서 겨우 남편의 진짜 막 죽인다 뭐 이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겨우 탈출해가지고 난민 지위를 얻어가지고 호주에 왔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를 어떻게 구해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남편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글을 쓴다. 이러면서 남긴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게 속임수 쓰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무슬림들 전략이 그래요. 거짓말하거든요. 거짓말하는 전략 가지고 겉으로는 우리는 평화로운 종교다 이럽니다. 자기 이슬람교는 평화로운 종교고 막 이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가르친다 이러고 하는데 사실 안 그래요. 그거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들어가서 코란 읽어보면은 무슨 이교도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칼 말고는 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거기에 낚여가지고 사람들은 하나씩 넘어갑니다. 전 세계 영적 문제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서 전 세계는 흑암 문화 가운데서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혼란 속에서 흑암 문화로 점점 빠져가고 있는데 이게 개인과 사회 전체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상태가 어떠냐? 일단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시는 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롤에 보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난다. 뭘로? 패드립으로. 잘 몰랐는데 뭐 스타 할 때만 해도 스타크래프트 할 때만 해도 배틀넷에서 그 정도 욕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롤은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그 패드립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욕으로도 안 돼. 패드립으로 나가. 패드립이 뭐죠? 패륜 드립이죠. 패륜. 그래서 부모님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못해주는 놈, 너는 막 이렇게 너 같은 놈을 낳느라고 너희 엄마 그렇게 고생했냐? 뭐 이러면서 막 요 정도는 굉장히 좀 그 완화된 패드립이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저는 패드립 잘 몰라요. 그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라이엇에서 관리를 안 한대. 뭐 이렇게 채팅창 이런 거 관리 전혀 안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의 인성이 점점 막장으로 가는 거야. 초딩들 인성이 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롤을 욕하는 게 아니라 패드립을 욕하는 거죠. 패드립이 점점 심화되는데 내가 이번 주에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웃긴 거 읽어줄게요. 이건 패드립은 아니고 그냥 욕질인데 너무 웃겼어.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출석 요구서 경찰서에서 이 사람 오라고 부른 거야. 누구누구 귀하, 닉네임은 명박, 존박, 산다라박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출석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니까 2015년 9월 3일 날 다음 커뮤니티 카페 I love soccer 게시판 댓글에 뭣도 모르는, 저는 지금 이제 그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이응도 모르는 새끼가 소설 쓰네. 손가락 젓갈 담가버릴라. 그 다음이 웃겨요. 다이아몬드 전술은 지읒 리을하네. 비읍시읒 새끼 피타고라스한테 삼각자의 대가리 지은 리은 찍혀봐야 정신 차릴래. 그러면서 그 다음이 더 웃긴데 고소해라. 시읍비읍 니은아 꼭해라. 경찰서 올 때 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 올 때 메로나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 이 댓글에 관하여 수사를 해야 되겠사오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웃겼다니까. 근데 개인의 영적 상태라. 이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올 때 메로나는 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메로나. 그래서 근데 그건 말고 모든 대화가 다 욕인데 너무 창의적이야. 내가 보면서 감탄했다니까. 어떻게 여기 아마 축구 관련해서 싸웠나 봐. 축구 전술 관련해서 다이아몬드 뭐 442 전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데 다이아몬드가 피타고라스 삼각자의 머리를 찍어야 된다는 이 얘기를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까. 대단한 놈들이다. 근데 이 대단한 창의력을 좀 더 욕하는 데 쓰고 있다니까. 개인의 흑암 문화는. 요게 어디로 가느냐면요. 사회 전체 영적 분위기로 가죠. 그냥 원래부터 있었어요. 뭐 있습니까? 흑암 문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쓰는 흑암 문화 용어가 있습니다. 12간지요. 12간지.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거 있잖아요. 10간 12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예요? 인간의 운명을 동물한테 집어넣어 놨다니까? 그래놓고 날짜 4주 8자로 사람을 딱 묶어놓는 거야. 그게 12간지예요. 10간 12지라니까.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고. 그게 그냥 다 쓴다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옛날 달력 보면은 좀 큰 달력 보면은 무슨 손 없는 날 이게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안 붙는다고 이때 이사해야 된다고. 어른들 다 잘 알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무슨 날 해가지고 한자로 다 써놨잖아. 이게 싹 다 마귀 전략이라니까. 인간의 운명을 동물한테 짐승한테 묶어놓고 그 짐승 경배하라고. 그 짐승을 신으로 경배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태어난 날짜 년, 월, 일, 시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지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래서 저는 내년을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띠 알고 있어요?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싹 없어져야 돼요.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띠 같은 거 갖고 돌아다니고 무슨 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저는 내년이 아주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는데 2016년이 무슨 해냐? 그 올해가 무슨 해예요? 을미년인가? 하여튼 올해가 그래. 내년이 무슨 해냐? 병신년이라. 그래서 그 만화가 나왔더라 이번 주에. 1월 1일 딱 되면 드디어 2016년 병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이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드디어 병신년이라고 말했다고 막 이러면서 몇 년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말하지? 뭐 이러면서 막 생각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려할 필요 없다니까. 그게 사단 문화야. 흑암 문화라고. 근데 완전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 지금 이게 현장 상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요 세력을 꺾어야 돼요. 이 사단 세력을 꺾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흑암 문화로 오염되어 있는 개인과 사회 못 건집니다. 아무리 정책 써보세요. 아무리 고소해보세요. 꺾을 수 있냐? 영적 상태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오직 복음이에요. 이 사단의 권세 꺾고 사회와 세상의 문제, 개인의 문제 해결할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이 유일성 부분 오직 복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왜 안 된단 말이냐? 이렇게 속임수 쓴다니까요. 계속 공격해. 다른 종교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왜 오직이라고 하느냐? 이걸 공격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와 있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올 것입니다. 다 인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오고 있고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오직 복음에 대한 필연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각인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필요성, 필연성을 절실하게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야만 됩니다. 간절하게 각인시켜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무장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막을 수 없는 역사 시작됩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세상 구할 길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각인시켰다. 그때부터 절대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직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로 확인해야 되고 암송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요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인이 되어 있을 때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니까?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구원의 길을 직접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조건 주지 않았어요.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행위를 가르쳐요. 뭘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 왔던 우리 친구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정환이 친구 맞죠? 정환이. 맞지? 정환이 친구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친구,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다른 종교에서는 모두 행동을 가르쳐요. 뭘 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봤습니까? 정환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던가요? 뭘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을걸? 왜?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받는다고 모든 종교는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노력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노력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노력이란 얘기, 진짜 복음 제대로 가진 교회에서는 노력이란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할 때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노력하게 해달라고, 뭐 최선 다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면은 그거는 아직도 종교 수준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사단 도망갑니까? 노력한다고 사단이 꺾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 불교에서는 참선을 많이 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마음의 욕심 버려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되어서 열반에 이르고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걸로 사단의 권세 꺾입니까? 그걸로 지옥 배경 꺾입니까? 그걸로 자기에게 가문에 들어오는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놓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와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 과거의 문제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거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과거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어요. 어떻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과 저주의 모든 법에서 여러분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오늘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재 문제 해결했습니다. 현재 문제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꺾어버렸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민족을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죽어주지 않았습니다. 석가가 인도 민족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아니면 석가가 전 세계 불교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마호메트가 전 무슬림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영화 무기 누리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죽임 당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낫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의 권세 꺾은 분이 없습니다. 그 증거 여러분들이 무당집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그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서 계속 고난당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었거든. 그 문제 해결해버렸다고.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천국 가는 길을 열었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문제를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단숨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 이름 아무나 못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켰는데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름을 여러분 스스로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성령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그 이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말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부모님이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친구야. 그래서 친구 하라는 대로 해. 자기 주대 없이 완전 기준 없이 끌려가. 친구 시키는 대로 하면서 타락하면서 끌려가.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운명을 바꾼 사람이고 주인을 바꾼 사람. 누구로 주인을 바꿨어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로 주인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예수로 오늘 당장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손님인 사람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손님으로 초청되어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지. 주인으로 바꾸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버렸다는 것.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시대마다 있었던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내가 붙잡을 때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오직 복음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기본 미션 네 가지입니다. 그죠? 말씀의 흐름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제일 처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쭉 이어집니다. 중간 생략 계속해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대마다 있었던 말씀의 흐름이에요. 시대마다 있었던 복음의 흐름이야.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나오는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고. 두 번째, 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실천할 때 말씀 실천 팀의 응답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 하나님 그 이름 붙잡고 현장에서 조금만 언약 붙잡으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다는 것.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 살릴 수 있는 권능이 회복된다는 것.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시켜서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실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도록 만드는 작은 실천, 그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실천 하셨습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그 실천에 따라서 흐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 개인화는 얘기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자료 준비했다. 그게 작은 실천. 그런 것 하나하나가 나한테 삶에서 응답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세 번째, 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도 개인화라고 해요. 나한테도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스토리가 생겨지는 거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생겨.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생겨. 그 방법이 나온다고.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너무 정확하시더라.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계속 나온다니까. 이걸 보고 오늘의 기도라고 합니다. 내 삶을 말씀의 흐름 가지고 실천하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제목도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 방법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응답이 나온다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기도 개인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고 전도 개인화라고 해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이게 흐름이라니까. 오직 복음이 나에게 성취되는 흐름이야.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거든. 근데 이게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으로 끝나버려. 성경의 책에 나오는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니까. 그것 말고 나의 사건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붙잡아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게 나한테 실제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내 공부에 적용돼야 된다고. 내 공부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수학 문제 그리스도께서 나한테는 해결자 되셨다고. 수학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여,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수포자 되지 않고 이걸 붙잡았어요. 이 언약 붙잡고 계속 도전해 들어갔다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과서 붙잡고 교과 뭐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없잖아. 정석도 못 풀게. 수학의 정석 너무 복잡해 일단. 그리고 너무 책이 조그만해. 지금은 약간 정석 책도 좀 커졌더라. 그때는 더 작았어. 지금 정석도 그래봐야 또 빈 공간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석 문제 풀려면 별도의 연습장이 필요해. 그치? 지금 정석 푸는 사람이 있냐? 수학의 정석 나를 풀어봤다. 손 들어봅시다. 수학의 정석이 풀어봤다. 손. 수학의 정석이 뭐예요? 먹는 거임? 손 뭐 이렇게 들러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막 정석 딱 받아보니까 짜증나더라고. 일단 공간이 너무 좁아. 그래서 좀 하다 말았어요. 귀찮다. 교관 그러면서 내가 막 어떻게 했냐. 일단 학교 수업 시간에 나오는 문제집 이거 가지고 했거든. 그리고 그 교재 가지고 계속 풀고.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었거든. 그래서 계속 포럼을 많이 했어. 저를 많이 도와주죠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계속 친해서 내가 만나면 축복 누리니까 계속 가가지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나한테 딱 열리니까 도와줘야겠다 생각하는 거야. 계속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오는데 교과서, 수학 교과서를 해라. 교과서 문제를 다 풀어라.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네가 네 스스로 혼자 힘으로 다 풀 수 있게 될 때까지 반복해라. 그래서 수학 교과서를 세 번을 반복해서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을 반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도전했어. 깨알같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데 그래도 내 머리에 한계가 있고 수학을 너무 안 했었던 중학교 때 수학 완전 포기하고 놀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 부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부딪히거든. 잘 안 돼.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니까 누구든지 교과서만 보면 풀 수 있도록 시험을 쉽게 내라.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그때부터 풀 수 있게 된 거지. 근데 문제는 그 전까지 수학은 어렵잖아 하면서 다 포기해버렸던, 교과서도 안 봤던 애들은 그걸 주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나한테는 응답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응답 안 된다고. 그리고 이미 수학 잘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지. 자기는 문제 쉽게 나오나 어렵게 나오나 잘 풀 수 있는데 쉬워져 버리니까 자기의 유리함이 없어진 거지. 나한테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이게 전도 개인화예요. 내가 응답받는 거. 내가 복음 누리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는 거, 그게 전도 개인화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전도 개인화 뭐라고요? 내가 변화되고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나와 만나는 사람이 한 명씩 변화되는 거. 이게 전도 개인화로.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면 나와 주변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현장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내 삶에 변화되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가 뭡니까? 인간관계 문제 안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 되는 문제 뭐예요? 외모가 안 됩니까? 뭐 키가 안 됩니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으세요. 내가 이 얼굴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면서 붙으라니까. 하나님 내 이 외모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붙으라. 하나님 답 주신다. 뭘로? 중요한 몇 가지 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기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시대의 기적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의 보는 외모를 보는 눈이 바뀌든지. 아프리카 어디 가면 살찐 사람이 제일 미남이라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DC 갤러에 가보니까 롯데 자이언츠 갤러리, 꼴갤러들, 꼴대 자이언츠 별명이 그래서 이 갤의 별명이 꼴갤이야. 꼴갤러들아, 너희가 당장 가야 되는 곳이 생겼다. 이러면서 클릭해보니까 거기야. 돼지. 막 살찐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인정받는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왜? 살이 너무 근육밖에 없어가지고 막. 흑형들이 그러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저 형 너무 부러워요, 뭐 이러면서 막, 뭐, 올해도 저 형이 뭐, 모든 여자를 다 파티 때 다 끌고 가겠죠? 이러면서 보니까 막, 살이 이만큼 쪘어, 이래가지고. 진짜, 막,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살찐 이 형이 그러더라고. 아, 시대가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시는. 또 뭐 여러 가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외모 문제 해결자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바뀌든지 시대 보는 눈이 바뀌든지 아니면은 경제 응답 받아서 성형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또 뭐 있냐? 내가 좋아하는 그 한 사람만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제일 간단하지, 그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는 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요, 여기에 따라서 내 주변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적인 막을 수 없는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열매가 시간표 따라서 주어지는데 이것을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복잡하게 또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사실 그 찾아줘야 되는데 제가 제일 큰 갖고 있는 설교 시간을 갖고 있는 문제가 설명충 되는 문제라. 설명을 너무 하고 싶어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다 풀어줘야 되거든. 이러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오늘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제목만 적겠습니다. 이해를 그냥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될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절대적인 문이 열립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니까 나한테 일어난 응답을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복음 달라고 몰려오는데 이걸 못 막게 되는 거예요. 막을 수 없도록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순절날 명절 지키러 왔다가 이 사람들이 성령충만 받고 역사 일어나는 거 보고 충격받아서 달려온다니까. 몰려온다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설명해달라. 몰려온다고. 여러분한테 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장에 절대적인 시스템이 생깁니다. 이 문이 열려져 가지고 말씀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복음 계속 들어야 되겠다,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3천 제자가 나와버려요. 3천 명이 동시에 말씀 듣겠다고 나오니까요. 세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지교회가 세워져요. 절대적인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인생에서 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대학 간다. 대학 살리는 지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직장으로 취직한다. 기업 살리는, 그 회사 살리는 지교회 세우는 거야. 어디에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다. 그 지역 살리는 지교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교회가 세워졌어. 핍박이 막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쳐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절대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 순간 이게 여러분의 인생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요. 이걸 인생 전부를 걸고 반복하고 있으면 요 흐름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 기본 미션 네 가지하고 요 미션 세 가지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어느 날 요게 보입니다. 절대 제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제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대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거죠. 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돼요. 로마서 16장 1절 27절 한 30명 있었어요. 이 30명의 절대제자 나오니까 로마를 뒤집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3기업 살리는 거예요. 뭐지?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기업 살려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3단체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뭐예요? 유대인, 프리메이슨, 유에지. 렘넌트 여러분이 그래서 3제자가 되는 거예요. 새 제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죠? 비밀결사대. 뭐예요? 교회 살리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홀리메이슨. RUTC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진짜 경제의 식주인 주역 되는 거지. 그리고 RM,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후대 살리는 것이다. 인재 키우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절대적인 미래입니다. 언제? 언약 붙잡고 기본 미션 누리고 있을 때. 자, 결론 내립시다. 이 절대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오늘 해야 되겠느냐? 결론은 오늘의 당연성이에요. 서론은 필연성입니다. 본론은 우리가 체험해야 될 절대성입니다. 체험하게 될 절대성이에요.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 당연성에 도전해야 돼요. 당연한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죠.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죠? 요셉이 해와 달과 열한별의 자격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언약 붙잡았다고. 그 다음날 꿈에서 깨자마자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 꿈을 붙잡았는데 1년 만에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 걸렸어요. 13년 걸렸다고요. 17살에 이 언약 붙잡았는데 노예되고 감옥 갔다 오고 막 이런 다음에 13년이 지나서 총리가 됐다고요. 30살에. 그리고 나서 총리된 이후에 세계복음화하기 시작한 거야. 13년이 필요했어요.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열몇 살에 붙잡았어요. 정확한 나이 잘 모르겠지만 대충 17살 정도라고 쳐요. 그렇게 17살 때 언약 붙잡았는데 그 전 그 이후에 바로 변했습니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개인 이명 계약을 붙잡았다고. 근데 바로 왕이 됐어요. 임금이 됐어요. 아니라니까 자기는 그냥 목동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오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로또처럼 오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혹시 로또 사거나 뭐 이렇게 복권 사거나 해본 적 있어요? 미성년자는 로또를 못 사게 돼 있겠지만.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복권을 사본 적이 있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사봤어요. 즉석 복권. 아무나 팔거든. 500원짜리였어, 그때는. 그래서 이 500원짜리 즉석 복권을 그 친구들이 사자고 같이 해보자고 해가지고. 저도 사봤거든요. 진짜 저는 하나님에는 너무 감사한 게 친구들이 하나씩 되더라고. 진짜 5천원 되는 사람도 있었어. 뭐 여러 장을 샀으니까. 몇 장을 사, 한, 그 막 용돈 털어가지고 몇 장씩 산 거야. 왜 초딩 때는 그렇잖아. 한 명 선동해가지고, 야, 누가 즉석, 어디서 막 정체불명의 소문이 돌거든? 어디서 우리 옆에 학교에서 누가 그 즉석 복권 샀는데 3천만 원 당첨됐대? 이래가지고 막 걔 지금 완전 잘 나간대? 이래가지고 막 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식 샀다는데? 한 달에 막, 한 달에 만 원씩 계속 그 용돈 생긴대?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거. 막 정체불명의 헛소문. 이래가지고 우리도 다 돌아, 야, 사자. 이래가지고 샀거든. 여러 장 샀어. 막 되는 애는 여러 장 사니까 최소한 하나는 걸리더라. 500원짜리. 500원 당첨되거든. 이건 긁는 거야. 즉석복권은. 그래서 500원짜리 당첨되면은 500원 안 주고 다시 다른 복권으로 바꿔줘요. 막 그런 거였어. 최소한 500원씩 당첨되고 막 잘 되는 애는 5천원 당첨되고 이랬는데 나는 한 개도 당첨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깨달았지. 왜 나는 안 되지? 이랬는데 나중에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 거지. 저는 그 이후에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지금도 살 생각 없고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혹시 이거 로또 당첨되면 이런 걸로 오지 않습니다. 뽑기 이런 걸로 안 옵니다. 저는 뽑기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초등학교 2학년 때 소풍 갔는데 전 재산 그때 갖고 갔던 용돈 전부를 털어가지고 뽑기를 했는데 실패했거든. 마지막까지 실패한 거 복불복이야. 긴 이거 막 아저씨 뽑기 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긴 이게 고무줄 딱 두 개를 주면서 긴 거를 뽑은 네가 이기는 거야 하면서 긴 거 짧은 거 둘 중에 하나 뽑은. 근데 내가 너무 계속 실패하니까 아저씨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이게 긴 거야 이거 내가 알려준다 이러는데 그것까지는 낚이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반대 걸 뽑았는데 역시 짧은 거였어. 이래서 마지막까지 실패하고 남들은 막 이게 막 장난감 한 개씩 받아가고 이러는데 나는 다 실패. 그때부터 뽑기도 안 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지. 저는 로또 도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죠? 요행으로, 행운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오늘의 응답 속에서 옵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이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지속되는 속에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요.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나한테 성령 충만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로또처럼 갑자기 막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막 그 뭐 머리가 뚫려가지고 영어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고 막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수학의 모든 문제가 쫙 풀려집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갑자기 암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날 성령 충만, 그 전날 밤에 성령 충만 받았더니 그 다음날 암기가 온 문제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되냐면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의 작은 것, 당연한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이 생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것 있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으면 렘넌트에게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 절대적인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사랑 렘넌트들에게 그 날의 응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연성 가지고 오늘을 도전하라고요. 그러면요 이 복음만이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성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성 응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당연한 거 예배 회복하는 거 예배 성공하라고요. 당연한 거 제일 쉬운 거예요. 뭐 있습니까? 메시지 시간에 제대로 적으라고요. 적으려고 하니까 적을 데가 없어. 빨리 기도수첩 사서 갖고 다니라고요. 학교에 기도수첩 좀 들고 다녀라 제발 좀. 요게 당연하고 쉬운 거잖아요. 네 번째.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훈련 스케줄, 캠프, 수련회, 합숙. 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하면 돼요?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인생 변화됩니다. 요걸 대부분 못하니까 응답 못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역사 일어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라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주역이 되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절대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절대적인 응답을 받읍시다. 자,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합시다. 당연성에 도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필연성의 복음을 들고 있사오니, 가지고 있사오니 이제는 이 필연성의 복음을 제대로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의 당연한 것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절대적인 응답이 오는 그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